안녕하십니까. 성실대형 차영주입니다. 공동주식 번외편 객지향 이야기 49-1회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공동주식 49회를 업로드한 이후에 약 2주 가까이 업로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매주 주말에 업로드를 계속해 왔지만 2주를 좀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녹음하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공동주식 50회가 8월 30일 날 화요일 날 녹음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좀 재밌는 책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일부 재무제표 이야기도 좀 하면서 이번에 좀 다른 좀 재밌는 내용으로 좀 꾸며질 것 같아요. 저도 좀 기대가 좀 되는 그런 녹음이고요. 그리고 추석 전에 다시 한번 51회를 지금 녹음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항상 계획대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실정인데요. 각자 책들을 쓰고 있는 것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고 또 출판사와의 관계 때문에 거기에 쫓기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시간들이 좀 일정치가 못한 점들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매듭이 저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잠시 기다려주시면 가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본 방송뿐만이 아니라 제 객장 이야기도 업로드가 좀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 카페가 그동안 조금 다소 소강 상태였었는데, 사무실에서 네이버 쓰는 게 조금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메일도 막아놓고 업로드도 막아놨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규제가 풀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서부터 자료를 계속해서 가능한 한 장중에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성실대형 주식 컨설팅에도 오셔서 자료를 좀 많이 보시는 것도,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하면,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좀 발을 빼면서 시장이 조정폭이 좀 커진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8월 중순서부터 이미 시장은 조정은 받긴 했었지만, 삼성전자가 일단 치고 나가는 면을 고려했을 때, 지수는 올라간다라는 어떤 착시 효과가 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는 대거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정확히 이제 6월 29일서부터, 그러니까 7월 1일서부터 8월까지 두달 동안 대략적으로 외국인들이 한 5조 6천억 정도 시장에서 주식을 사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4,500억을 팔았어요. 근데 시장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현재 외국인들이 발을 뺀다라면 시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옐런 의장의 잭슨홀 그 연설을 앞두고 시장이 다소 좀 눈치 보기가 좀 들어갔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있었죠.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옐런 의장이 언급을 좀 했고요. 그다음 부의장 같은 경우도 올해 두번 정도 할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월과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열어진 거죠. 그동안 과거와 좀 다른 선례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선이 있었을 때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어떤 FRB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 적은 없었는데 올해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도 그렇습니다. 그 버냉키가 2013년에 잭슨홀 그 미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옐런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옐런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 나와서 발언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발언을 한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조는 유지가 될 걸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과거 데이터를 모아놓은 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죠. 그렇지만 의외로 옐런 의장 같은 경우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라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그거죠.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가을서부터 올해 봄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대략 30조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성장주들이 상당히 그때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다다음 주가 되면 그렇게 해서 되면 추석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석 때까지는 시장이 큰 움직임을 보이긴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00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에서 박스권 상단을 좀 뚫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좀 강했었죠. 그 근저에는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가 좀 있었던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제가 번외편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힘이 응축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 이외에는 힘이 응축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관들이 대거 팔았죠. 7월서부터 8월 두 달 사이에 대략 한 5주 정도 기관들은 팔았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만의 플레이에서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다. 따라서 순환매가 돌긴 하겠지만 현금 비중을 좀 높여라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얼만큼 그 얘기가 실천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정 부분은 현금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원활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근거를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전업종에 걸쳐서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처음에 정유 쪽이 좋다가 그 다음에 은행 쪽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쪽이 좋았고 심지어 조선업까지 상당히 바닥권에서 두 달 사이에 30-40%가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업종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업종 내에서 모든 종목이 오른 건 아니고요. 하지만 오른 종목들은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내면서 시장이 박스권을 좀 뚫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주게 했죠. 특히 세 번째 주에 삼성전자가 그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갤럭시 7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며칠 사면서 사상 신고가를 갱신한 것들이 하이라이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시장은 모두가 다 된다라고 했을 때에 돌아선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 또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좀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닝에 대한 것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고객의 예탁금도 23주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발을 뺀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말씀은 기관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관들의 좀 변화, 특히 그중에서 연기금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들은 바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카페에서 객장 이야기라는 걸로 해서 VIP분들에게 했었던 얘기인데 그중 일부를 다시 한번 제가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기관들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들이라고 하면 외국인도 그러죠. 하나의 주체가 아니죠. 여러 주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세분화된 그 매매 주체별로 동향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HTS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각 증권사 HTS에 보면 모습은 다릅니다만 기관들을 뭐 금융투자, 그 다음에 투신, 연기금, 국가지자체, 뭐 보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돼 있죠. 각 주체별로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라면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만약 모른다라면 네이버를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해당 증권사 브로커한테 물어보시든가 해서 그 각 주체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거를 뭐 제가 여기서 논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 오히려 그 모른다는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진짜 모르신다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모른다 제가 볼 땐 절반이 모르세요. 정확히 그것들을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공부를 하십시오.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투신권 같은 경우 동향이 좀 중요합니다. 투신권은 주로 여러분들이 펀드를 들었을 때 그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투신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일단 큰 카테고리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달 동안, 지난 두 달 동안 투신권은 2조 약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8월 1일서부터는 약 1조 3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두 달 동안 2조 7천억, 한 달 동안 1조 3천억이면 대략적으로 현재 투신권은 일정한 양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투신권에서 약 한 3,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럼 그 추세가 맞죠. 한 주에 대략 한 3천억 정도, 3, 4천억씩 팔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개인들의 환매가 2,000포인트 선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신권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연기금의 변화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 두 달 동안 마이너스 천억이에요. 천억밖에 안 팔았어요. 근데 8월 들어서 연기금이 2,800억을 샀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외국인 연기금이 4천억을 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연기금 같은 경우 7월 한 달은 마이너스 팔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연기금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2,800억 샀는데 한 주에 4천억이면 결국 초반에는 팔았다는 얘기죠. 막판에 4천억을 샀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연기금이 주로 매수에 대거 가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 7월 이전에는 국내 시장에서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축을 담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7월 달 6월 말에 박스권 하단을 찍고 1900선을 잠깐 하회했었죠. 근데 1900을 찍고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연기금은 사지 않고 연기금은 2050포인트 이상에서 연기금들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좀 보였죠. 이게 포인트라는 점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 들리는 얘기는 국내 시장에서 별로 먹잘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들리면서 해외 주식에 좀 집중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발을 좀 많이 빼고 해외 비중을 많이 포트폴리오 상에 편입을 시켰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부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도 해외 시장, 뭐 베트남 시장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집중하는 모습들, 특히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다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중국과 일본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보다는 다른 데 좀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집중했는데 오히려 국내가 더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율이 생긴 거죠. 뒤늦게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 가치주를 사라. 그리고 그중에서 삼성전자를 사라. 삼성전자를 사야만 지수에 대한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누가 샀을까요? 기관이 샀을까요? 외국인들이 샀을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팔았어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산 건 며칠 안 됩니다. 기관들이 사왔어요. 어떤 기관이냐? 일부 기관들. 연기금이 아닌 일부 기관들이 사왔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특히 지수와 파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쪽에서 그리고 인덱스 이런 쪽에서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삼성전자 켜놓고 그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시면 기관 쪽에 빨간색입니다. 외국인들은 파란색이고요. 근데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버리니까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리율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수를 못 쫓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사라라는 연기금의 그런 거에서 오히려 또 연기금이 이제 또 삼성전자 사면서 지수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항상 조금 뒷북을 친다라는 그런 느낌을 듭니다. 물론 이 방송을 연기금 관계자가 들으실 수도 있고 정확한 내막을 아시는 분이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건 풍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제게 메일을 좀 주셔서 정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다라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정정 방송을 하긴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동향만 놓고 보면 현재 투신권은 일정하게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줄이고 있는 상태고 연기금들은 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수는 현재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당혹스럽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현재 우리가 이 그 매매 주체를 볼 때 여러분들이 단지 기관과 외국인, 내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면에서만 보실 게 아니라, 내 종목을 과연 기관과 외국인의 어느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니까 내 종목이 좀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다릅니다. 이제 9월 20일 날 이제 제 책이 드디어 이제 발견이 됩니다만, 거기에 제가 그런 내용을 썼거든요. 연기금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어떻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 그리고 회사 내 분위기도 아니다라는 부분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보시면 시장을 좀더 크게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 주체를 좀 보면 특별히 주체별로 움직임이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두달 사이에 대략 한 2200억 정도 샀지만, 8월 들어서 700억 정도 샀는데, 지난주에는 한 270억 팔았어요.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발을 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투신권도 꾸준하게 지금 현재 대략 두달 사이에 4,600억 팔았는데, 한주 사이에 또 600억 정도 팔았으니까 투시권도 팔고 있고,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결국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현재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매매 주체가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종목이 산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스피 시장 그나마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를 좀 받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코스닥 시장에서 모든 종목들의 어닝이 발표가 됐죠. 따라서 종목별로 기대되는 어닝을 맞춘 종목과 안 맞춘 종목들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책을 좀한 두어 권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서너 권이네요. 또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쉬는 동안에 상당히 좀 재밌게 그동안 받아놓은 책들 중에 몇 권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책이 청림 출판에서 나온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트렌드에 관한 책을 좀 한번 말씀드린 책이 있는데, 이 청림 출판에서 나온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보면서 상당히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책을 봤어요. 하버드의 관찰 수업이라는 내용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죠. 뭐 9.11이나 뭐 가습기나 뭐 지하철 스크린 도어 사건이나 정말 뭐 언급하기 부끄러운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 책은 결국 그러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데, 사소한 것들을 꽤 관심을 안 두고 놓치고 있는 것들이 결국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붉어지면서 크게 된다라는 거죠. 가습기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쪽에서는 무시를 했었던 것들이 결국 이렇게 크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무시한다라고 모든 게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의 그 제목처럼 정말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그 이런 것들을 기울인다라면 세상을 보는 것들을 올바르게 볼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제가 외국인들의 동향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그걸 말씀드렸죠. 그 펀드 동향을 살피시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다른 데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다녀도 다른 데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은 적 별로 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알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었죠.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뭐 파생이 어떠니 외국인이 어쩌고 하는데 팩트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라라는 것들이 이런 책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볼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필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재밌게 봤고요. 두 번째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본 책은 또 뭐냐면, RHK, 이게 랜덤하우스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RHK 출판사에서 나온 대담한 디지털의 시대입니다. 이책 같은 경우, 좀 디지털이라는 그런 개념이 제가 좀 약해서, 이게 조금 어떤 내용인지 좀, 손에서 한동안 잡히지 않았었던 내용인데, 이게 그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그 베인핸드 컴퍼니가 찾아낸 미래 생존 전략이라고, 거기 출신 분이 쓴 책인데, 어우, 제가 왜이 책을 이렇게 뒤늦게 잡았는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이 발전하는 단계가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너무 젖어 있다라는 거죠. 아날로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면은 현재 지금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쿠팡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시가총액 대비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가 이렇게 높게 거론이 되고 있는지 현재 뭐그 뭐죠? 에어비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현재가보다 더 높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은 겁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서서히 변하지만 디지털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융합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이 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물론 문과 출신인 저로서는 이런 책들을 많이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RHK에서 나온 대담한 디지털 시대 특히 이공계 쪽에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어떻게 변할 건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대담한 디지털 시대가 그러한 것들을 국내 저자가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편합니다. 상당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삶과 지식에서 나온 환율의 이해와 예측이라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 국내 그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인데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그동안 환율에 관한 책들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당국에서도 일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이제 보고 외환 당국자로서의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썼는데 외국 서적과 다릅니다. 국내 이제 외환 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환율에 대해서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환율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내 저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이해도 편하고 내용도 평이하면서 괜찮습니다. 따라서 이책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환율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권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책은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그 장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죠. 비상장 주식. 이번에 비상장 주식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운 언론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시담 출판사에서 나온 나는 매달 대기업 비상장 주식에 적립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인데 어찌됐던 그 비상장 주식을 통해서 돈을 좀 모았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발췌해서 좀 들어야 될 것은 결국 비상장 주식도 재무제표에 집중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비상장 주식도 재무제표로 접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무제표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러한 사태,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이 돼서 무조건 돈이 된다라는 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재무제표를 꾸준하게 살펴본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줄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은 나름대로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책은 제가 그좀 검색을 해서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출판사에다 협찬을 요청을 해서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들이 좀한 번씩 보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발췌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기존에 제가 녹음을 했던 것들을 출판사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나름대로 좀 판매고가 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당히 고맙고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꾸준히 보는 만큼 실력이 늘어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50회 때 녹음할 책도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서도 그런 내용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공부하는 분하고 공부하지 않는 분하고는 분명히 실력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십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49-1회 녹음을 마치고요. 앞으로는 좀더 시간을 좀잘 지켜가면서 녹음을 하는 그러한 그 팟캐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